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플라스틱 없는 세상, 빨대 없는 세상 가능할까요? 어쩌면 몇 년 안에 그런 세상이 가능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유럽의 주요 선진국부터 동남아시아나 남미의 저개발 국가까지 플라스틱 퇴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커피 전문 업체에서도 얼마 전 2020년까지 플라스틱 용기와 빨대 사용을 완전히 퇴출하겠다고 선언했죠. 1976년 이래 세상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물질의 하나로 자리 잡았던 플라스틱. 현재 전 세계적으로 1분마다 100만 개의 일회용 플라스틱 병과 연간 5조 장의 비닐봉지 그리고 10억 개의 빨대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많은 플라스틱 제품을 이제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 정말 상상이 안 되는 일인데요. 언제부터 준비를 했는지 벌써 곳곳에서 대나무 빨대, 사탕수수 빨대, 종이 빨대가 나오고 분해되기 쉬운 재질로 만들어진 비닐봉투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플라스틱 없는 세상, 당장이라도 가능한 일이란 얘기겠죠. 이제 우리의 결단만 남은 건가요? 7월 13일 금요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7월 13일 금요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오늘 첫 곡은 휴대폰 뒷자리 7067번 쓰시는 분이 출근하는 길에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남진 씨의 내 사랑 고흥 듣고 싶습니다. 1972년 이하사관 학교 보병 66기생들 특히 고흥 동기들하고 같이 듣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신청해 주셔서 남진의 내 사랑 고흥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퇴출 바람이 아주 거세고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죠. 가볍고 단단하고 또 예쁘고 저렴하기까지 한 덕분에 우리에게 편리함만 줄 것 같았던 플라스틱. 이제는 이 플라스틱과 이별할 준비를 해야 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 값싼 만큼 쉽게 버려지지만 또 썩는 데는 무려 500년이 걸린다고 하죠. 인간이 버린 플라스틱이 얼마나 많은지 오죽하면 북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한반도 면적의 7배나 되는 거대한 섬을 이룰 정도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일회용 비닐이나 용기, 또 빨대 같은 제품들은 엄청난 양의 해양 쓰레기를 만들면서 바다 생물의 존재를 위협하고 또 그 바다 생물을 먹고 사는 인간들의 건강마저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 이제는 더 길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초였죠. 유럽 각국에서 플라스틱 사용 금지를 선언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필리핀, 캄보디아, 페루 같은 국가에서도 플라스틱 퇴출을 외치기 시작했고요. 또 캐나다에서는 이미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자체가 금지되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 더 빨리 플라스틱 없는 세상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직까지는 사용을 좀 줄이자,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만들자 이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서 큰 흐름에 비해서는 조금 더딘 감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이게 개개인이나 또 각 국가들만의 노력으로 쉽게 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모두가 함께 조금씩 움직여 나간다면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7월 13일 금요일입니다. 건강한 아침에서 준비한 내용들 소개해드릴게요. 한 주간의 따끈따끈한 의학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생활 속의 한방에서는 우리 몸과 건강에 관한 청취자분들의 다양한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9988 건강 길라잡이 시간에는 호흡기 질환 중 하나죠. 기관지 확장증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오늘도 6시까지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와 함께해주세요. 연민주 리포터의 의학정보. 알아두면 유용한 의학계의 새로운 정보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연민주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로 들려주실 의학 정보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을 때 따뜻한 우유를 데워 먹으면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이런 일반 우유보다 더욱더 숙면에 도움이 되는 일명 꿀잠 우유를 만드는 방법을 농촌진흥청이 개발했다는 소식입니다.
오.
바로 젖소의 활동을 늘려서 우유 속에 천연 멜라토닌 함량을 높이는 원리인데요.
네.
멜라토닌은 잠을 깊이 자게 하는 효과가 있고 시차 극복에 도움을 주는 호르몬이죠. 연구팀은 젖자는 시기에 소를 두 집단으로 나눠서 한 집단은 축사 안에서만 사육하고 다른 한 집단은 하루 1km씩 걷게 하면서 6주간 생리적 특성과 우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요.
네.
매일 걷기 운동을 한 젖소는 축사 안에서만 사육한 젖소보다 우유에서 멜라토닌 함량이 5.4%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젖을 짜는 시기에 따라서도 이 멜라토닌의 함유량이 달라서 낮에 짠 우유보다 밤에 짠 우유에서 멜라토닌 함량이 서너 배 더 높게 나타났는데요.
네.
연구팀은 이 멜라토닌 등 기능성 성분이 증가한 우유를 생산하게 되면 우유의 소비 시장도 넓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젖소에게 걷기 운동을 하게 하면 멜라토닌이 높은 우유를 생산하게 되고 또 이 우유를 마시게 되면 숙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 전해드렸습니다. 숙면제를 복용하는 것보다는 이런 천연 성분의 우유를 데워 먹는 게 건강에도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되네요. 다음 소식도 살펴볼까요?
네. 인간의 남은 수명을 예측하는 일, 오랫동안 많은 관심을 받아온 주제인데요. 미국 예일대학교 연구팀이 신체의 실제 나이와 앞으로 남은 수명을 비교적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혈액 검사법을 개발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왔던 수명 계산기들은 주로 세포 나이를 수량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사람의 실제 나이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인 경우가 많았는데요.
네.
이번에는 좀 더 정확한 지표들을 마련했습니다. 연구팀은 우선 그간 미국 국민 건강영향조사에서 나온 대규모의 데이터를 토대로 44가지의 각기 다른 수명 측정법을 분석했는데요. 1988년에서 94년 사이에 만여 명을 대상으로 사망을 결정지은 요인을 선별했고 이걸 기준으로 다시 1999년부터 2010년 사이에 또 다른 만여 명의 죽음을 분석하면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떤 지표들이 가장 정확한지를 가려냈습니다.
네.
그 결과 혈액세포 숫자와 구상단백질 수치 등 9가지 생체 지표를 찾아냈는데요. 연구팀은 이 지표들이 검사 당시 상태에서 다른 어떤 측정법보다도 수명을 정확하게 예측했다면서 앞으로는 생활 방식과 유전학, 사회 경제적 요인들이 어떻게 이 생물학적 연령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연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인간의 남은 수명을 정확하게 예측해낼 수 있는 혈액검사법이 개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 검사의 목표는 앞으로 얼마나 더 살 것인가를 단순히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더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인가를 알아내는 거겠죠. 인간이 고통받지 않고 수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어질 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네. 대부분의 편두통 환자는 4분의 3 정도가 여성으로 알려져 예. 있습니다. 이 생리주기가 가까워졌을 때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분비의 변동으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에스트로겐은 통증을 느끼는데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남성의 편두통에도 이 에스트로겐이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에스트로겐은 부신 피질이나 남성의 정소에서도 약간 분비가 되기 때문에 오로지 여성에게만 존재하는 호르몬은 아닌데요.
네.
네덜란드 레이던 대학 연구팀이 월 평균 3회 이상의 반복성 편두통이 있는 남성들과 전혀 편두통 병력이 없는 남성들의 혈액 샘플을 비교했더니 편두통이 있는 그룹은 에스트로겐의 하나인 에스트라디올의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반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혈중 수치는 두 그룹이 비슷했는데요. 남성에게서 보통 이 에스트로겐의 수치를 올릴 수 있는 요인은 지나친 체지방과 연령인데 이 연구 대상 남성들은 체질량 지수와 평균 연령의 차이가 없었고 호르몬 균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연구팀은 아직 이 연구 결과가 남성 편두통의 새 치료법을 제시하기는 이르다면서 이 에스트로겐이 남성 편두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추가적인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몸속에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은 남성은 편두통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 전해드렸습니다. 성 호르몬의 불균형이 두통에 영향을 준다는 건데요. 앞으로 정확한 기전이 밝혀지면 치료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정보 전해주실 건가요?
네, 엑스레이나 CT, MRI 등 영상 진단 검사를 할 때 특정 조직이나 혈관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는 약물인 조영제를 투여하곤 하는데요. 현재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조영제인 인도 시아닌 그린, ICG는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지만 혈관 내부에 축적돼서 혈관을 막거나 독성을 일으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 원하는 부위에 도달하기 전에 분해되는 경우가 있어서 적정치보다 많은 양을 투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국내 경희대 연구팀이 이런 기존 조영제의 부작용과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 다공성 실리콘 나노 입자라는 걸 활용한 건데요. 작은 빈틈을 가진 아주 작은 이 물질에 조영제를 먼저 주입한 후에 혈관 등 검사가 필요한 조직에 투여를 하면 아주 소량만으로도 기존 방식에 비해서 훨씬 더 크고 선명한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이 다공성 실리콘 나노 입자는 활용 범위가 넓어서 영상 진단 검사 외에도 또 다른 질병에도 이 약물 전달 매개로 쓸 수가 있다는데요. 특히 약을 정확히 뇌로 보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서 아직 인류의 난제로 남아있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진단과 치료에도 활용될 수 있기를 연구팀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엑스레이, CT, MRI 등 영상 진단 검사를 할 때 기존의 조영제보다 훨씬 더 적은 약으로 정확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다공성 나노 입자 활용법이 개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소식 들을 때마다 정말 의료기술이 진화하는 데는 한계가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더 발전된 연구가 나오기를 기대해보겠고요. 다음으로는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앉아있거나 누워있다가 일어섰을 때 현기증이나 두통, 일시적인 시력 저하가 나타나는 현상은 이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기립성 저혈압 때문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예.
이 기립성 저혈압이 심혈관 건강의 위험 신호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하버드대학 연구팀이 45세에서 64세 사이의 성인 만여 명을 대상으로 최장 28년간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기립성 저혈압이 나타나는 사람은 정상인 사람에 비해 심근경색 위험이 88%, 우렬성 심부전 위험이 65%, 또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관상동맥 질환 위험이 2배 높아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뇌로 들어가는 간선동맥인 경동맥이 두꺼워지거나 단단해질 가능성도, 또 심근경색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인 고민감도 트로포닌 T의 혈중 수치가 높아질 가능성도 큰 것으로 밝혀졌고요. 총체적으로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도 68% 높았는데요. 연구팀은 이 기립성 고혈압의 이면에 알려지지 않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경고했습니다.
예, 앉아있거나 누워있다가 일어날 때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기립성 저혈압을 앓고 있을 경우 다른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 위험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 전해드렸습니다. 저혈압이 고혈압보다 더 무섭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데요. 심혈관계에 다른 문제는 없는지 주기적으로 건강 상태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소식 살펴볼까요?
네. 호두와 땅콩 같은 견과류가 여러모로 몸에 좋다는 사실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예.
이번에는 매일 견과류를 먹는 남성은 정자의 질이 좋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네.
스페인의 한 연구팀이 18세에서 35세 사이의 건강한 남성들을 대상으로 견과류 섭취가 정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요. 참가자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일반적인 식사와 함께 매일 아몬드, 헤이즐넛, 호두 같은 견과류를 한 줌 정도인 60g씩 14주 동안 먹게 했고
네.
다른 그룹은 견과류 없이 식사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견과류를 매일 먹은 남성들은 그렇지 않은 남성들에 비해 정자의 수가 14%, 운동성이 6%, 활력이 4% 증가했고 모양과 크기도 양호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말씀드린 항목들은 세계보건기구가 정자의 질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기준으로 남성의 생식능력을 반영하는데요. 또 견과류를 섭취한 그룹은 남성의 불임 위험을 높이는 정자 DNA 파편화 정도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이 견과류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이 이런 효과를 가져다준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렇군요. 매일 한 줌 정도의 견과류를 챙겨 먹는 남성은 건강한 정자를 가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 전해드렸습니다. 요즘 결혼하는 그 연령도 늦춰지고 또 여러 가지 환경 호르몬 영향으로 남성분들 중에서도 불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식만 더 살펴볼까요?
네. 우리는 때로 부정적인 현실을 벗어나고 싶을 때 달콤한 상상을 하고 또 그게 잠을 자는 사이에 꿈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예. 이렇게 충족되지 못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비현실적인 세계를 상상하는 걸 비유적으로 낮에 꾸는 꿈이라고 해서 백일몽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뭐 일에 치여서 뭐 여유롭게 휴양지에서 시간을 보내는 꿈을 꾼다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부자가 되는 꿈을 꾼다든지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예.
그런데 이 백일몽의 정도가 지나치면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주의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연구팀이 최근 이런 부적응 백일몽을 악화시키는 요인과 개선책을 찾는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백일몽으로 고통받는 16개국 77명의 피실험자들을 살펴봤더니 이 중 80%는 여성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일반적으로 백일몽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하루 평균 4시간씩 백일몽에 빠져 지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백일몽에 허비하는 시간이 길고 또 강렬할수록 강박장애나 해리성 장애, 불안증 등과의 연관성이 높았는데요. 특히 강박장애는 다음날 부적응 백일몽의 강도와 지속시간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도 작용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강박장애와 백일몽이 어떤 공통적인 메커니즘을 갖고 서로 영향을 미치는 걸로 보고 백일몽이 강박장애의 특수형일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이 강박증을 치료하는 방법인 세로토닌 수치의 개선이 백일몽에도 효과가 있는지 추가적인 연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벗어나고 싶은 현실과 달리 달콤한 꿈을 꾸는 백일몽.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강박성 장애와 같은 정신적인 문제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 전해드렸습니다. 아무리 달콤하다고 해도 꿈은 꿈일 뿐이겠죠. 현실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최근에 발표된 의학 정보들 살펴봤습니다. 수고해 주신 연민주 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휴대폰 뒷자리 6046번 쓰시는 분이 문자 주셨어요. 이진 씨 오늘도 좋은 방송 부탁드리고요. 비가 너무 많이 오지 않고 조금만 있다가 필요할 때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시면서 송가인의 거기까지만 신청해 주셨어요. 맞아요. 비가 또 올 때는 너무 많이 오고 안 올 때는 안 오고 그래서 걱정인데 이게 마음대로 조절이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신청하신 곡 바로 전해드립니다. 송가인의 노래예요. 거기까지만.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생활 속의 한방.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정지천 교수와 함께 건강에 대한 궁금증 풀어드리고 있죠. 혹시 몸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이런 게 궁금했다는 점이 있으시면 건강한 아침으로 연락주세요.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정지천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휴대폰 뒷자리 3542번 쓰시는 분의 질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65세 여성인데요. 지난 밤부터 지금까지 한숨도 못 잤는데 소변은 왜 자꾸 마려운 걸까요? 하셨습니다.
예, 뭐 소변 횟수는요. 정상인 경우에 낮 12시간 동안에 한 4분의 3 정도를 배설하고요. 밤 12시간 동안에는 4분의 1 정도를 보게 됩니다. 뭐 배뇨 횟수를 보면 하루에 한 6번에서 7번 정도가 보통이고요. 잠든 뒤에는 보지 않거나 뭐 한 번 정도 깨서 보는 게 정상입니다. 만약 이 소변 보는 횟수가 많아져서 하루에 10번을 넘긴다거나 혹은 2시간 간격으로 본다면 이것은 정상을 벗어난 거죠. 원인을 찾아봐야 됩니다. 예. 어쨌든 뭐 여성분이 소변 보러 자주 화장실을 드나들지만 조금씩 나오고 찌릿하게 보고 보고 나도 시원치 않고 또 다시 보고 싶은 느낌이 든다.
네.
뭐 그런 증상도 있다면은 방광염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오래도록 감염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김장을 했다, 빨래를 좀 많이 했다, 명절 음식 준비를 했다거나 이사 뭐 이런 정리하느라 과로했다면은 증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뭐 그냥 방광염 말고도
네.
간질성 방광염이나 과민성 방광염에서도 소변은 자주 보게 됩니다.
간질성 방광염과 과민성 방광염이 있으면 소변을 어느 정도나 자주 보게 되나요?
예, 야간을 비롯해서 소변을 자주 보는 것이 간질성 방광염의 전형적인 증상인데요. 이게 보면은 낮에 최소한 8번 이상 평균 16번 정도나 보게 되고 밤에도 한두 번 이상 평균 4번 정도 소변을 보는 게 간질성 방광염입니다.
예.
물론 이렇게 자주 보니까 한 번 배뇨량은 평균 75ml 적죠. 보통 정상인 한 250ml 보게 되는데 반의 반 정도 될까요?
예.
뭐 그렇죠. 그리고 이 과민성 방광염은 원래 과민성 방광입니다. 원래 명칭은. 방광 기능이 약화되고 너무 예민해져가지고 제기능을 못한 모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네.
그래서 방광에서 소변을 저장하는 동안에 방광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자주 수축을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요일을 느끼고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이 나타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상인이라면 방광 용적에 어느 정도는 소변이 좀 찼다. 그다음에 수축이 일어나고 소변 마려움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과민성 방광염 환자는 방광 속에 소변이 조금만 차더라도 수축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자꾸 보고 싶고 야간에도 보게 되고 참질 못하고 급하게 보는 절박뇨. 그다음에 보고 나도 남아있는 잔뇨감. 그리고 뭐 요실금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과민성 방광염이 주로 고령층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요즘은요. 20, 30대 연령층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 스트레스가 많이 받으니까.
네.
사실 이게 뭐 그렇게 심각하게 뭐 목숨까지 위협받는 그런 질병은 아니지만
예.
이 저절로 놔두면 잠도 잘 못 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스트레스, 우울증.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정신적으로 안 좋습니다.
네.
삶의 질이 엄청 떨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반면 남성분에서 소변 횟수가 많아졌다면 우선 젊은 층이라면 전립선 염증 혹은 요로 감염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
네.
만약에 중년 50대, 60대 이후라면 전립선 비대증 아니면 당뇨병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다음 질문은 최아라님이 인터넷 라디오 미니에 올려주신 내용이에요. 저는 비염이 365일 너무 심합니다. 재채기를 하루에 100번은 하는 듯해요. 정형 방법이 없는 건가요? 하셨네요.
야, 재채기를 하루에 100번 한다. 참 이게 참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네.
시간당 몇 번입니까? 이거 너무 힘들죠.
그렇죠.
사실 이 정도로 재채기가 심하다면 빨리 그 상세한 진찰을 받으셔야 됩니다. 뭔가 몸의 균형이 맞지 않고 깨어졌다거나 면역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상태일 가능성이 크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이게 몸에 양기가 많이 허약해진 상태라면 창기온을 조금 받기만 해도 그때마다 재채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하루에 100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몸이 좀 냉하고 추위를 타는 체질이 아닐까 싶은데요. 거기다 만약 겨울을 지낸 동안에 더더욱 양기가 허약해졌다거나 혹은 좀 오래도록 만성 질병을 앓으면서 양기가 점점 부족해 왔거나
네.
혹은 또 좀 오래 과로하면서 밤잠도 적게 자고 했을 때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더워졌다. 몸이 막 더워지겠죠. 그럼 땀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땀이 식으면서 한기가 느껴지니까
네.
재채기가 나게 되고 뭐 비염이 있으니까 콧물도 자꾸 줄줄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좀 더워졌지만 추위를 타는 분이라면 너무 갑자기 옷을 얇게 입는다거나 혹은 에어컨 바람을 쐬는 다거나 좀 덥다고 또 찬바람 쐬고 옷을 벗고 이래서는 좀 곤란하다. 그리고 음식도 차가운 성질을 가진 음식은 물론이고 또 냉장된 음식도 자꾸 먹거나 많이 먹으면 안 되겠죠.
예. 다음은 휴대폰 뒷자리 1755번 쓰시는 분의 질문이에요. 저는 물만 마셔도 땀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하셨네요.
자, 음식 먹을 때 땀 나는 건 뭐 누구든지 뭐 뜨거운 음식이나 매운 음식 먹고 나면 땀 흘리는 게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런데 그 따뜻한 음식이 매운 음식이 아니고 그냥 보통 음식을 먹기만 해도 땀이 난다. 이게 병적입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식적한출 먹으면 땀이 난다. 혹은 식한 이게 심하면요. 마치 비 오듯이 땀이 줄줄 흐릅니다. 네. 이 원인의 한방에서는 뭐냐. 위장에 열이 많다. 열이 많아서 그걸 빨리 소화시키면서 확 열이 올라서 땀이 난다는 겁니다. 만약에 좀 몸이 좀 퉁퉁한 편이고 평소 땀을 별로 흘리지 않다가 식사할 때 특히나 좀 약간 매운 음식을 드시면서 땀을 많이 흘린다. 그러면 이거는 뭐 크게 문제는 아닙니다.
네.
땀을 자꾸만 낮에도 평소에도 흘려주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음식을 먹기만 하면 땀이 너무 많이 흐른다. 그리고 찬 밥이나 찬 음식 먹어도 땀이 나고 심지어 방금 이분처럼 물만 마셔도 땀이 줄줄 흐른다. 이건 병적인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위장에 정말 열이 아주 많은 상태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네. 만약 손발이 뜨겁고 더위를 많이 타고 식욕이 아주 왕성하고 소화도 잘 되고 차가운 음식 즐기는 체질인다면 더더욱 이거는 위장에 열이 너무 많은 것이 원인이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상세한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정말 위장에 열이 많은 분이고 연세가 중년을 넘었었다면 이런 경우라면 비만해질 위험도 크고요. 또 당뇨병 올 위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만약 식사 때마다 엄청나게 땀을 흘리고 물만 마셔도 땀 흘리는 이런 문제 줄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 기본적으로는 과식해서는 안 되죠. 자꾸 먹으면 몸에 열은 더 생깁니다. 먹은 것을 소화시키고 흡수시키는 과정, 그 대사 과정에서 열이 생겨납니다.
네.
그래서 많이 먹는 사람이 장수하지 못하고 적게 먹어서 열이 적게 생기니까 장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또 음식도 이런 분이라면은 얼큰하거나 매운 음식은 적게 먹어야 됩니다. 아울러 인삼이나 홍삼, 마늘 같은 그런 건강 보조식품도 안 됩니다. 반면에 차가운 성질을 가지면서 대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효능을 가진 음식. 예를 들어 메밀, 뭐 팥, 가지, 뭐 아욱, 우엉, 고사리, 뭐 버섯, 해조류 이런 것을 자주 많이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소 운동을 해서 땀을 좀 흘려내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이라면 당연히 체중 줄이는데 힘을 써야 됩니다.
그렇군요. 다음 질문은 저희 건강한 아침 홈페이지에 박화수님이 올려주신 내용이에요. 전 올해로 만 60세 되는 여성인데요. 아직은 성인병도 없고 아주 건강합니다. 예전부터 여름이 와도 거의 땀이 나질 않아요. 대신 조금만 더워도 늘 얼굴이 벌겋게 되더라고요. 친구들은 저더러 땀이 나지 않아서 화장이 지워지지 않으니 좋겠다고들 하지만 차라리 땀을 흠뻑 흘린 뒤 물 한 컵 마시면 더위도 빨리 식지 않을까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물을 거의 마시지 않아 고지혈증이 생겨 그 후로는 억지로 물을 마시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땀이 잘 나오지 않는 것도 혹시 병인가요? 그리고 목이 마르지 않은데 억지로라도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가요? 하셨습니다.
예, 체질에 따라 땀 흘리는 상태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살집이 두터운 좀 비만한 태민 체질이라면 땀을 흘리면 몸이 가벼워지고 기운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체질이라면 땀이 잘 나오면 건강한 상태이다. 반면에 피부가 단단해지고 땀이 나오지 않는다. 이건 병이 왔다고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네.
자, 그 반면에 또 날씬한 몸매에서 몸이 냉한 체질, 흔히 소민이라 그러죠. 사상 체질에서. 그런 사람들은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기운이 빠져나가서 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땀을 조금만 흘려야 됩니다.
네.
그렇지. 그런데 문제는 여름에도 땀이 거의 나질 않고 또 더울 때 땀도 안 흘리면서 얼굴이 벌겋게 된다. 이건
네.
문제입니다. 누구든지 적당한 땀은 흘려야 됩니다. 좀 많고 적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네.
어느 정도 땀은 흘려야 되고요. 왜냐? 땀을 흘려줘야만 몸에 있는 노폐물이 배출되고 또 체온이 조절되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네.
사실은 운동에서 흘리는 땀이 제일 좋습니다. 노폐물이
그렇죠.
잘 빠져나갑니다. 심지어 몸 속에 있던 중금속도 운동할 때 나는 땀 속에 좀 포함시켜 나간다고 보고 있죠. 그런데 정말 이분이 운동해도 땀이 나지 않는 건지 운동을 안 하시고 너무나 더위를 피하고 사시는 건 아닌지 그거 좋지 못하고 또 식초라든가 매실, 오미자 같은 거 신맛 음식 이걸 많이 먹어서 땀이 나는 것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됩니다.
네.
그런 신맛 음식은 땀이든 소변이든 나가는 걸 막아주거든요. 그게 땀이 날 걸 못 나게 한단 말입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너무 많이 먹어도 안 좋아요.
예.
그리고 목이 마르지 않는데 억지로 물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 물론 또 이 방송 들으시는 연세 많으신 분들 70이 넘으신 분들은 몸에 물이 부족해도 빨리 신호가 안 오니까
네.
수시로 조금씩 마시는 건 맞지만 60대 이하라면은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면 됩니다. 어쨌건 보통 체형이라면 물도 적당히 마셔주고 땀도 적당히 흘리는 것이 정상이다.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청취자분들의 건강에 관한 궁금증 풀어드렸습니다. 오늘도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정지천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7783번 쓰시는 분이 신청하신 곡이에요. 주현미의 노래입니다. 사할린.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매일 아침 5시 5분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9988 건강 길라잡이. 매주 금요일에는 우리 몸의 장기별 건강관리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이죠. 고려대 의대 가정의학과 김도훈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말씀해 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호흡기 질환에서 아주 공통된 위험 요인이 흡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금연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담배 끊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담배가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라는 거 아마 다들 알고는 계실 텐데 막상 또 담배를 피우시던 분이 담배를 끊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쉽지 않습니다.
예, 최근에 전자담배가 금연 보조법으로 예. 또 많이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이거 효과가 있는 건가요?
예, 이 전자담배가 요즘 참 유행처럼 네. 많이들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이 전자담배를 정확하게는 전자니코틴 전달장치라고 하는데요. 이 니코틴이 들어있는 액체를 가열해서 기체를 들이마시면 네. 담배 피웠을 때 니코틴이 흡입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느끼게 하기 때문에 흡연 대신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물론 일반적인 담배 같은 경우 불을 태워서 흡입을 하다 보면 타르나 니트로사민 같은 발암물질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전자담배라고 해서 완전히 안전하다는 확실한 근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또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것은 니코틴을 계속해서 흡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담배를 끊었다고 보기는 더더군다나 어렵고요. 그래서 현재는 WHO나 세계보건기구나 관련 단체에서 전자담배를 공식적인 치료법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자담배가 아직까지 공식적인 금연 보조제로 인정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그렇습니다.
아, 이 금연이라는 게 참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금연이 어려운 이유가 뭔가요?
예, 금연하는 게 힘든 이유를 보통 니코틴에 중독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네. 니코틴에 대한 중독이 보통 마약 중독에 버금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우리가 마약에 중독됐을 때 끊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이 니코틴 중독을 극복하는 것도 더 어려울 수가 있는데 우리 혈중에 니코틴 농도가 떨어지면 금단 증상이 생기면서 네. 담배를 찾게 되거든요. 이 니코틴에 대한 강한 갈망. 이것이 이제 담배 끊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고요.
네.
이게 또 이제 금단 증상으로 뭐 집중력이 저하된다든가 여러 가지 업무 능력이 저하된다든가 이런 또 다양한 증상들 때문에 또 담배 끊기가 어렵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니코틴에 대한 갈망이 생겼을 때 담배를 딱 태우시면 이제 수십 초 이내에 이 니코틴이 혈액을 타고서 뇌에 가서 전달이 되면 이제 담배가 들어왔구나라는 신호를 보내면서 이제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오랫동안 끊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이게 습관.
맞아요.
니코틴에 대한 의존도 있지만 네.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서 늘 커피 한 잔에 담배를 태우시던 것이 습관화돼가지고 그걸 네. 습관처럼 하게 되는 것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제 주변에도 담배 피우시는 분들 보면 하루 일상에서 그 담배 피우는 시간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한 가지 힘든 이유고 또 니코틴 중독이 담배 끊는데 가장 큰 그 요인, 힘들게 하는 요인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흡연자가 니코틴에 의존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대표적인 방법이 금연 클리닉을 가시면 간단한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파고스트롬 설문검사라고 하는데요. 몇 네. 가지 질문을 통해서 내가 니코틴에 얼마나 의존되어 있는가를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하루에 보통 몇 개피나 담배를 태우는지 또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담배를 태우는지 아니면 뭐 30분 이후에 담배를 태우는지 그리고 담배를 태우면 안 되는 장소들이 있잖아요.
아, 네.
뭐 도서관이나 극장이나 뭐 병원 같은 곳에서.
비행기 내에서 예. 힘드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런 네. 곳에서조차 담배를 태우시는지 그리고 또 하루 종일 담배를 피웠을 때 담배 맛이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인지 보통 아침 첫 담배가 가장 좋다고들 얘기하잖아요.
예.
그리고 오전과 오후 저녁 시간에 언제 담배를 많이 피우는지 그리고 감기 몸살이 걸려서도 담배를 태우시는지 이런 몇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여지 중에서 몇 가지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 니코틴 의존이 굉장히 심하구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그 항목들을 들었을 때 아무래도 이 니코틴 의존도가 높을수록 금연은 더욱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니코틴 의존도가 많이 높은 경우에는 담배를 어떤 식으로 끊어볼 수 있을까요?
예, 니코틴 의존도가 높을 경우에는 자의 본인의 의지만 갖고 성공하기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경험적으로도 제가 느끼기에 의지만 갖고 성공하는 확률은 5% 이하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연초에 한 100분 정도 담배 끊겠다고 선언 하시면 그중에 5분 이내로 성공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사용해 볼 수 있는 게 니코틴 대체 제제가 있고 또 금연 치료 약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약물들은 어떤 거가 있는 건가요?
예, 보통 니코틴 대체 제제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게 니코틴 패치가 있거든요. 이 패치를 이제 매일 붙이게 되면 이 패치에서 니코틴이 몸으로 흡수가 돼서 담배에 대한 갈망을 줄여주는 그런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가끔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지속적으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꽤 있어서 그게 문제고요.
네.
이 패치 말고도 니코틴 껌이나 사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배 생각이 날 때 껌이나 캔디 형태로 된 니코틴 캔디 같은 것을 사용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방법으로도 충분하게 효과가 없다면 금연 치료제로 승인된 약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프로피온이라는 약제와 바레니클린이라는 약제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약제를 사용하면 또 금연 성공률을 두세 배 정도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프로피온이라는 약제는 보통 담배 끊고 나서 이제 체중이 늘어서 다시 담배를 피운다라고 하시는
네네.
분들 많이 있으세요. 이렇게 금단 증상이나 체중 증가가 원인이 돼서 금연 실패하시는 경우에 부프로피온을 사용할 수가 있고 또 바레니클린은 가짜 니코틴 같은 역할을 해줘서 흡연에 대한 갈망이나 금단 증상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흡연에 대한 욕구나 아니면 뭐 갈망 혹은 금단 증상 같은 것들이 이 금연 성공을 가로막는 장애물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예, 이 바레니클린 같은 가짜 니코틴 약제를 복용하는 게 흡연에 대한 갈망을 줄여주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연 욕구는 불쑥 생기거든요. 그럴 때 해볼 수 있는 행동요법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일단 참아보는 것인데요. 근데 사실 흡연에 대한 갈망은 보통 30초에서 1분 내에 최고조로 달했다가 1분을 지나가면 스르르 또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분만 참으면 흡연에 대한 갈망이 많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참아보는 게 있고요. 이 참는 시간 동안 시간을 벌기 위해서 담배 대신 금연 간식 음식을 활용해 볼 수 있어요. 뭐 당근이나 오이나 뭐 이런 은단 같은 경우를 활용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런 간식을 활용해서 시간을 보내는 방법도 있고 개인적으로 제가 많이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물 마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흡연에 대한 생각이 날 때 물을 네. 마시거나 양치질을 하게 되면요. 양치질하는 사이에 흡연 욕구가 또 사르르 또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도저도 여의치 않을 때는 네. 담배 피는 것처럼 심호흡을 몇 차례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담배를 피지 않아서 이 마음이 정확히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뭔가 다이어트 할 때 그 다이어트 음식에 대한 욕구를 참는 것하고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순간을 참고 넘기면 이제 한 고비를 또 넘게 되는 건데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고민거리 중 하나인 담배 끊는 법에 대해서 오늘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고려대 의대 김도훈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열심히 참여해주시는 청취자분들께 친환경 쌀과 잡곡 세트 그리고 친환경 어싱 전문기업 쉴드그린에서 어싱 테라피 레모패드를 드립니다. 오늘 끝곡 윤범석님이 신청하신 송창식의 참새의 하루 전해드릴 거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아침 이진이었습니다.
Now